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시험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듣겠는데요. 오늘은 영어로 된 찬양입니다. 네, 가사는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해놨으니까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좋아서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주로 공연을 하고 듣더라고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를 한번 잘 보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이 더러우면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그 더러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속이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밥퍼라고 한국에 그 밥을 퍼주는 일을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 그곳에 사역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 그곳에 사역자로 꼽히게 돼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분한테서 들은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평소 교회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갔다가 혼난 일. 국을 퍼줘야 되는데 이 넥타이가 이렇게 길면 음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넥타이를 절대로 안 메거든요. 양복도 잘 안 입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냄새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홈리스 사역하는 데 도우러 가면 그분들은 거기서 씻거나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밖에서 지내시다가 그냥 때 되면 와서 식사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깨끗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을 안 씻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언제냐면 겨울이래요.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다 닫아놓잖아요. 추우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히터를 트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서 냄새도 더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겨울에 이제 첫 번째 맞는 겨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냄새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오시는 분들이 냄새는 많이 나고 온도는 올라가고 더 냄새가 진동해서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조금 유리창을 살짝 열어놨대요. 아, 요 정도 좀 냄새 좀 빠졌으면 좋겠다. 조금 열었는데 아, 좀만 지나니까 누가 닫았는지 또 닫았는 거예요. 뭐 냄새는 자꾸 더 심해지고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살짝 열어놨는데 아니 어느새 또 누가 닫아놓는 거예요. 누가 자꾸 닫나?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닫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래도 목사한테 화낼 수는 없고 찾아가서 아니 이렇게 문을 자꾸 왜 닫으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뼈가 시져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밖에서 자고 한겨울에 밖에서 자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시린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불어오는 이 찬바람에도 뼈가 시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분을 딱 닫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이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옷을 입히라고 잠바를 보내왔대요. 아주 새 것들. 그것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올 때는 보니까 다 그 새 옷을 위에다 추우니까 잠바를 껴입고 왔는데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죠. 다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거는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그대로 새 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 두꺼운 옷을 뚫고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겉옷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속에 있는 것들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 않고 그대로 입으니까 오히려 이 시들어있는 이 냄새 때문에 더 견디기가 힘들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영적인 얘기를 하겠죠. 목사들이니까. 목사들이 다 영적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의 더럽고 어두운 면이 있는 그 상태에서 겉이 깨끗해 보이는 척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잠깐은 숨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벗지 않고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을 때 그 새롭게 입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그냥 표현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의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길은 자신들의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자신들이 먹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겉으로 어떻게 깨끗해 보이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 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니라 자기 삶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장로들이 그들에게 준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은 잊은 채로 스스로 만든 규칙들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본질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어 성경에는 unclean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더럽다라는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공공의, 공통적인 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공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unclean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들이 사실은 더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공동의 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사실 그것에 쫓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럽혀지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도덕적 결정, 감정, 그리고 소원이 움트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생각과 결정과 감정과 욕구의 근원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머리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결정하는 것도 내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 철학이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어디서 얘기하죠? 마음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욕구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이, 이 근원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퍼내는 것들은 언제든지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낳은 모든 자녀들은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근원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곳에서 나오는 도덕적 결정과 감정과 소원은 이미 오염된 상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각의 결과물로서의 행위보다 행위의 근원인 마음이 더러운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행위의 결과의 중요성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들,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들, 형제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만 살인마저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결실로만 살인의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뿐 누군가를 다 한 번씩 죽여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인간 내 눈에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다 갖지 않습니까? 27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결실로 행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에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죄인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아시기에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 맺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생각에서 악한이라는 말은 병든, 유해한, 위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병든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이기적인 계산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은 행동만 하고 싶고 오히려 그 손해는 남에게 떠넘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남의 소유를 탐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게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을 남에게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도 뭡니까? 남의 생명을 뺏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남의 가정의 행복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의 삶의 진실된 부분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으려 했던 인간의 욕심, 그러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마귀의 그 속이려는 성질과 빼앗으려는 성질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이러한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며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단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뚱그려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본성과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의 행동으로부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자기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할 때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신들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이 아무리 깨끗해도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을 아무리 앞에 멋있게 꾸미고 깨끗하게 청소해도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진리를 찾고 싶고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분명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수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해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이 결국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의 여러 가지 전환을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이 마음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가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것을 강의 같은 걸 들어요. 책도 읽고.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강의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강의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욕구를 쫓아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벽을 쳐다보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잠시는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다시 꿈틀대는 자신의 이 욕망을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은 조금 착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한 번쯤 참을 수는 있어요. 그 노력으로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더러움이 가라앉아 있는 호수와 같은 거예요. 언제 돌 한번 잘못 던지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한번 휘저으면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조차도 기독교를 불교의 수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뭐 갈고 닦으면 예수님처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생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주 후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왜 교회개혁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는 카톨릭의 사제이자 수도사로서 열심히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을까? 제가 생각나는 때마다 다른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성전을 오르기도 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무릎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든 죄가 없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고행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지.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행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은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와서 박힐 때 그 말씀으로 자신이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으며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자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귀신이 이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그를 지배하자 그 병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손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자유하시죠. 그 이후에 그들의 삶도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그 묶여있는 쇠사슬에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을 때 그들은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 소녀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더러움과 귀신 들린 더러움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더러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 더러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와 욕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율법의 짐으로도 자신과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며 올가매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순종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두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자인 거죠. 우리는 과거의 더러운 것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문제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